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는 하루 종일 성경 공부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아침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누었던 말씀들이 조금 더 맥락이 끊기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지껏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크게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세 번째 큰 단락에 속합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시죠.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실 분으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모든 말씀 내용들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것,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에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내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교하셨고요. 두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데 두 번째 설교에서는 죄를 범한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 범한 성도와 관련해서는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찾아가서 권고하고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그때에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이 죄범한 성도와 관련된 세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2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본문은 35절까지 비유가 전개가 됩니다. 이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흔히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유 내용은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설교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설교이기도 하고요. 또 내용도 굉장히 풍성하게 돼 있어서 온전하게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23절부터 27절까지 제일 첫 번째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일은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의 첫 번째 장면인데 이 안에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은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빚을 졌던 종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하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임금과 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이나 그 이후에 가면 종과 종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다만 지금 내용은 임금과 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그냥 어느 날 그냥 임금이 마음대로 뜻을 정해가지고 야 이날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차 서로 약속이 되어 있던 알고 있던 그런 상황이란 것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 달란트 빚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빚을 지기도 참 엄청나게 많이 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돈에 밝은 사람이어서 특별히 이렇게 달란트 쓴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금이냐 은이냐 이것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곤 한데 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한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냐, 보통 6천 데나리온 혹은 8천 데나리온 그쯤 이야기합니다. 그냥 작게 잡아서 6천 데나리온이라고 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00을 일한다고 치면 300 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죠. 그러니까 3천 데나리온이면 10년치 연봉, 6천 데나리온이면 20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면 20년 연봉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달란트가. 이게 뭐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사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연봉이 다르죠. 근데 이게 과거랑 오늘을 똑같이 견주는 건좀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오늘날로 친다면 만약 한 사람이 연봉이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20년 치면 6억이죠. 6억이니까 한 달란트면 한 6억 정도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얼마를 빚을 졌다고 되어 있죠? 1만 달란트면 요즘 시세로 치면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 저는 6조는 그만두고 20년 치 1억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야, 이렇게 많이 빚을 졌다. 참고로 이걸 좀더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를 알려면 당시에 세리들이 막 세금을 걷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세금 갖다 바쳤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갖다 바치는 세금이 1년에 600달란트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800달란트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1년 예산을 다 썼을 때 그거를 한 16년 정도 쓰면 그러면 한만 달란트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역사 속에 나오는 규모냐, 이게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냐, 사실 개인이 이렇게 빚을 쓰기는 어렵죠. 아마 이재용도 이렇게 빚을 갖다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 기록을 보면 카르타고라는 나라와 로마가 전쟁을 했는데 카르타고가 전쟁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얼만큼 배상금을 내라고 했냐면 로마에서 1만 달란트 배상금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내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어떻게 했냐면 1년에 200 달란트씩 50년간 상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게 간담이 안 돼서 50년 동안 분할해서 내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하던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떠하냐?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못 갚는다. 갚을 수 없다. 이거 뭐 어지간해야 갚는 거지.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아예 그냥 이자는 계산도 안 했어요. 이거 원금만 그런 겁니다. 이자가 얼마냐? 어떤 분은 막 이자도 계산했더라고요. 6조를 1년에 계산하면 이자가 얼마냐? 막 이렇게 계산하시던데, 뭐 계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6조가 됐든, 그냥 반으로 깎아서 3조가 됐든, 뭐 아니면 1000억이 됐든, 무슨 재주로 갚습니까? 못 갚는 거죠.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5자를 보면 간단하게 써놨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사실은, 갚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갚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만 빚을 질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나님께만. 사람은 이렇게 빚을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임금과 종 사이에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먼저 다 만들어 두시고 준비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만약 그걸 공짜로 준게 아니라 빚으로 줬다 이렇게 치면 어떨까?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 지은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을 돈으로 치면 얼마쯤 할까요? 에덴 동산을 돈으로 계산하면 한 6조쯤 하려나? 근데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죄의 값이 얼마냐? 죄를 지었을 때 심판받는 게 얼마냐?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걸 다 빼앗기는 정도니까 한 6조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뒤집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만들어 두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의 대가로 은혜로 천국을 받잖아요. 천국은 얼마쯤 할까요? 천국은 6조쯤보다는 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만큼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지면 그만큼의 받았던 은혜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주인이 임금이 어떻게 했는가? 25절에 보시면 주님 명령을 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게 주인이 처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타당한 처분입니다. 일단 빚을 줬다가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아니 만 달란트나 빚을 줬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에 가면 탕감해 주는데 어차피 그냥 처음부터 탕감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빚을 졌는데 이거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이거를 저처럼 시간이 남고 한가한 목사는 계산을 해보거든요. 자기를 팔면 돈이 얼마나 될까?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면 돈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습니다. 은 30. 한 은 하나면 은 하나가 어느 정도냐면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은 30이면 100일 정도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느냐면 연봉을 3천만으로 계산하면 돈 1천만 원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하나 몫을 그쯤으로 치면 너도 팔고 네 부인도 팔고 애가 다섯이라고 칩시다. 애 다섯도 팔고 그러면 한 7명 팔면 한 7천만 원쯤 나온다. 많이 쳐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나오는 거죠.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네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다. 너는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다.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이렇게 주인이 행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빚을 진 종이 다시 행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그 종이 첫 번째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제 봐달라고 하는 거죠.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어떻게 갚습니까? 더군다나 조금만 갚겠습니다도 아니고 다 갚, 어떻게 다 갚습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야, 이 종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종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죄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행동이 중요하냐면 이제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지금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진 않지만 내일 이렇게 본문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너에게 똑같이 엎드려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려고 미리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해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막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이 그 임금이 취하는 행동이 나오죠.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느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내용을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거를 아 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미래가 있어서 장래가 있어서 돈을 얼마라도 갚을 것 같아 전망이 보여 아닙니다. 그냥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놓아 보내주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게 이제 이 비유가 시작되는 첫 장면까지.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고 돌려보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장면인 거죠. 논리적으로만 보자면요.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 뼈 빠지게 갚아야죠.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한 30년 일했다 치면 30달란트 정도 갚은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엔 9,970년을 일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단해요. 살아생전 30년 일해서 갚았으면 죽은 뒤에 1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혼이 심판을 받고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그 값을 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종의 형편이고 입장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살아생전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탕감해주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탕감해주는 이 모든 일들은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뭐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내일 그 다음에 보는 내용도 다 함께 더불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안에서 제가 한 두어 가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중에서도 지금 제일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 건 임금과 종들 사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도대체 어떠한가? 여러분, 천국은 자격을 갖춘 사람, 빚을 다 갚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탕감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 또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꼭 생각해야 될 거, 이 비유를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정도를 탕감해 주었는가, 어느 정도를 용서해 주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을 때 어느 정도를 용서받았는가. 가끔 보면 목사들 중에 혹은 장로나 권사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가냐면 이런 생각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살다 보면 그 정도 죄는 다 짓지. 그 정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 그거 용서하신 거지. 천만에요. 살다 보니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그걸 알 겁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벌써 45년 지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뇌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냥 감기나 몸살 걸렸는데 고쳐주셨다. 그게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려서 그냥 내일 모레 시한부 인생으로 그냥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감기 몸살 고쳐주셨어. 살다 보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아주 시건방진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죽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저 인간이 사람이 맞나? 내가 저놈보다는 낫지? 이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면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죠. 내가 뭐라고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다가 탕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두 가지 설교를 이미 하셨잖아요.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첫 번째 설교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권고해 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게끔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두 번째 설교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이 똑같은 죄를 막 7번씩, 70번씩 지어요. 그때도 똑같이 용서해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네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줘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항상 옆에 있는 사람과 견주다 보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자꾸 불평할 때 또 내가 자꾸 교만한 마음 가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또 탕감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받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나만큼만 살면 모두가 다 잘될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참 어리석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다 큰 허물과 죄를 갖고 있으며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신 것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늘 이 사실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건들마다 상황들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